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점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고 블레셋 가드 지방에 망명하기 전에 사울 왕의 눈을 피해서 이스라엘 전역으로 도망다니던 도망자의 삶이었습니다. 도시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자신을 알고 신고하기 때문에 사람이 없는 광야에 주로 다니면서 도망을 다녔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광야에서조차도 사울 왕에게 잘 보이려 하는 다윗의 대적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엔게디 광야라는 곳에 숨어 있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윗을 봤어요. 그리고 사울 왕에게 신고합니다. 신고를 받자마자 사울이 달려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상황에서 사울이 달려올 때가 아니라는 거죠. 본문 1절을 보시면 지금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온 상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다가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그 전쟁을 멈추고 다윗을 쫓아온 거예요. 3,000명 데리고. 이게 말이 됩니까? 그만큼 사울 왕의 마음 가운데서는 다윗을 죽이고 싶은 마음, 정말 시기심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엔게디라는 곳은 사해의 서부 중앙에 위치해 있는 요새입니다. 석회석 고원지대인데요. 지금은 그곳에 온천수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요한 관광지 중에 하나입니다. 이곳은 동굴이 굉장히 많아요. 한두 개가 아니라 수백 개, 수천 개입니다. 저도 이 엔게디 지역에 신학대학원 때 가봤습니다. 그래서 높은 고지대에 올라서 상대편에 있는 그 엔게디 지역을 바라봤는데 구멍구멍이 수백 개, 수천 개가 나 있는 거예요. 그게 다 동굴입니다. 그 수많은 동굴 중에 한 곳에 다윗과 다윗의 무리들이 숨어 들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그 근처까지 3천 명의 병사를 데리고 쫓아온 거예요. 자, 사울이 이 중요한 상황에서 갑자기 배가 아픕니다. 그럼 꼭 중요한 상황에서 꼭 배가 아파요. 그렇죠? 근데 작은 게 아니라 큰 거예요. 그래서 사울 왕이 용변을 보고 싶어가지고 그 동굴 중에 한 곳을 선택해서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뒤를 보러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게 용변을 본다는 뜻이에요. 큰 거. 그래서 사울 왕은 큰 것을 보려고 쪼그려고 앉아있는데 옷자락이 자신의 발을 덮었어요. 왕들은 긴 망토 같은 것을 입고 다니거든요. 쪼그려 앉으니까 그 망토가 뒤끝까지 가겠죠. 그래서 자신의 발을 충분히 덮고 그 뒤까지 계속 흘러갑니다. 굉장히 긴 망토예요. 그런데 하필 이 동굴은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숨어 있었던 동굴이었어요. 아니, 수백 개, 수천 개의 동굴 중에 하필 이 동굴에 와가지고 용변을 보는 거예요. 확률이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곳에 와가지고 다윗이 있는 그곳에 와서 용변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누가 도가내든 쥐입니까? 다윗입니까? 사울입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 혼자 동굴 안에 들어왔어요. 병사들은 동굴 바깥에 저 멀찍이 있고 고대 사회는 왕이 용변을 볼 때 근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멀찍이 떨어져 있고 왕 혼자서 그 뭐 시위대장 같은 사람만 그 동굴 밖에 한두 명이 지키고 있고 왕 혼자서 그 동굴 깊숙이 들어가서 용변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봤어요. 다윗이다. 사울이다. 제가 잘못 얘기했죠? 사울이다. 사울이 쪼그려 앉아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 숨어 있었던 다윗과 다윗의 병사들이 보게 됩니다. 너무나 좋은 찬스죠. 그냥 당장 가서 쪼그려서 앉아 싸고 있는 그 사울을 향해 칼을 꽂아버리면 상황 종료죠. 그냥 바로 죽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몰래 가서 옷자락만 베어서 옷자락만 들고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5절을 보십시오. 그 옷자락만 뱉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윗입니다. 죽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옷만 뱉어요. 근데 다윗의 마음이 뭔가 찜찜하고 찔렸다는 거예요. 이거 죄 아닌가? 이거 하나님 앞에 죄 같다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옷을 주머니에 넣겠죠. 근데 다윗의 주변에 있던 그 다윗의 병사들은 신기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 다윗 저 뭐 하는 거지? 아니 왜 옷자락을 베어 갖고 오지? 죽여야지.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죽이자고. 근데 다윗은 얘기를 합니다.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 주변에 있는 사람을 죽이자고 했어요. 사울 죽입시다. 하나님의 찬스입니다. 죽입시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름 부음을 준,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왕 혹은 제사장은 절대 인간이 죽일 수 없다. 이것이 하나님의 원칙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울은 용변을 보는 것을 마치고 일어나서 굴에서 나갔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나갔죠. 그 뒤에 이제 살며시 다윗이 쫓아갑니다. 그 다윗도 굴 밖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제가 계속 강조하죠. 성경이 라이브로 다가오기 위해서는 상상을 많이 하셔야 돼요. 굴 밖으로 사울이 나갔어요. 먼저. 그리고 걸어가겠죠. 자기 병사들을 향해. 그리고 다윗이 쫓아왔죠. 굴 밖에 나가가지고 뒤통수를 향해서 다윗이 소리칩니다. 사울 왕이요. 사울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 주 왕이요 소리를 치는 거예요. 사울이 놀라서 뒤를 봅니다. 누가 있어요? 다윗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다윗은 그 장면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땅에 엎드려 사울 왕한테 절합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얘기합니다. 사울 왕이요,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에 당신을 저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손에 당신의 옷자락이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물입니다. 저는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죽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왜 저를 이렇게 미워하십니까? 더 이상 저를 미워하지 마시고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간청합니다. 사울 왕, 그 강팍했던 사울 왕도 다윗의 진심 어린 행동과 말에 감동을 받아요. 그래서 그렇게 무섭고 사악했던, 강팍했던 그 사울도 감동을 받고 마음이 녹아져 내립니다. 미워하는 감정이 순간 녹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을 보면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다윗아. 용어가 바뀌어요. 호칭이 바뀌어요. 내 원수 다윗아가 아니라 내 아들 다윗아. 감동받은 거예요. 그리고 소리를 높여 웁니다. 너무나 놀라운 장면이 일어났죠. 그렇게 미워하던 다윗을 향해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그리고 불쌍한 다윗의 억울한 감정을 이해하니까 너무나 미안해서 소리를 높여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는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라고 말하고 자신의 잘못을 시인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좋은 선택에 대한 답은 뻔해 보여요. 우리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경의 결과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적 답을 얘기하겠지만, 사실 이 상황에서 세상적인 답, 우리의 본성대로의 답은 사울을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하지 않고 사울을 용서하는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는 다윗의 선택이 옳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지평선 위에서 지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항상 선택이죠. 어디로 이사를 갈까? 선택이에요. 졸업 후에 어디 포닥으로 지원할까? 선택입니다. 어느 직장에 취업할까? 어디 교수로 갈까? 다 선택입니다. 어떤 삶을 살까? 다 선택입니다. 당장 오늘 저녁에 무엇을 먹을까? 이것도 작은 선택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계속 선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잘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해야만 그것이 옳은 선택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옳은 선택을 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그 첫 번째는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본문의 장면에서 상황적으로 볼 때는 다윗이 사울을 죽이는 것이 맞습니다. 상황이 그렇게 돌아갔어요. 다윗에게 유리하게. 수백 개, 수천 개의 동굴 중에 하필 다윗에 숨어있는 그 동굴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울 혼자서 말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입니까? 모든 것이 완벽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수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런 것 같죠? 환경과 상황은 기가 막히게 다윗에게 사울을 죽일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의 사람들은 본문 4절에 얘기했잖아요. 이거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뭘 망설이냐. 이 놀라운 기회를 놓칠 거냐. 빨리 죽이자. 다윗의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을 놓고 보세요. 한번 접고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셨겠어요? 뭐가 하나님의 뜻 같아 보입니까? 사울을 죽이는 거 아니겠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회 같아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게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뜻, 계획 같아 보이고 기회 같아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사단의 유혹 같아 보이고 이 애매한 상황에서의 선택이 어려운 거죠.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해석이에요. 해석. 어떤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결과가 나와요. 하나님의 기회냐 아니면 사단의 유혹이냐 해석 하나로 완전히 갈라지는 거예요. 다윗의 사람들은 해석을 하나님의 기회로 봤어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기회로 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종종 신앙서적을 읽으면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되어지는가를 보며 하나님의 뜻을 체크할 수 있다. 이런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맞을 수도 있지만 아주 맞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실 수도 있어요. 유리한 상황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이게 기회가 아니라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은 테스트를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상황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기회를 주신 게 아니라 다윗을 테스트하시기 위해서 이런 장면을 마련하셨다는 거예요. 사울 왕을 다윗이 있는 곳에 오게 하시고 어떻게 행동하는지 하나님이 가만히 살펴보셨다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심정, 아직 다윗은 왕이 되기 전입니다. 사울 왕이 살아있을 때예요. 그럼 이때 하나님의 심정은 다윗을 테스트하시는 거예요. 제가 왕으로서의 자격이 있는가? 이제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데 과연 왕으로서의 자질이 있는가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때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감히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인정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택을 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진심으로 테스트해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왜 유리한 상황을 선택하지 않고 사울을 죽이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을 죽이는 것이 죄였기 때문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고 세워지는 직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는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 직분이 영원하다고 나옵니다. 구약시대의 신학이었어요. 출애굽기 40장 15절의 한 구절의 말씀만 보아도 이렇게 나와요.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그 직분이 영원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사람이 인위적으로 기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구별되어 그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있냐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인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도전이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도전입니다. 그리고 10계명 제3계명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과 같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묵상해봤어요. 어떻게 다윗이 이것을 알았을까? 결론은 뻔합니다. 다윗은 항상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리고 다윗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디서 알 수 있어요? 시편 1편 1, 2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편은 다윗이 쓴 시입니다. 뭐라고 나오냐? 복 있는 자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본인의 삶을 얘기한 거예요. 다윗 본인의 삶. 자신은 항상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순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원칙에 근거해서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묵상이 왜 중요해요? 묵상한 말씀이 순간 역사합니다. 내 머릿속에 묵상했던 말씀이 선택의 그 중요한 순간에서 바로 작동이 돼요. 길을 가다가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럼 그때 성경책이 없잖아요. 필수가 없어요. 그럼 묵상했던 그 말씀이 내 뇌리 속에 있어서, 내 인지 속에 있어서 작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것을 명확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대학교 때 한 선교단체에서 이 훈련을 받았어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묵상한 말씀을 암송하게 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묵상도 힘든데 그걸 외우라고 하니. 근데요, 그때는 막 지겹게 느껴지고 재미없어 느껴졌는데 이 묵상하고 외운 말씀이 너무나 놀랍게 역사하더라고요. 항상 제 머릿속에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떠올라요.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그 말씀이 번뜩이고 그때 외운 거예요.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심지어 지금 설교를 하면서도 외우는 말씀들 있잖아요. 뭐 지난주, 지지난주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줄줄줄 외웠는데 그것도 그때 다 외운 거예요. 대학교 때. 그 외웠던, 묵상했던 말씀이 순간순간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명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기왕이면은 외우세요. 외우는 게 너무너무 진짜 좋더라고요. 이게 율법주의적인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작동할 수 있게끔 준비하라는 거예요. 항상 내 삶에서 이 말씀이 툭툭 튀어나와서 작용할 수 있게끔. 말씀 묵상이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항상 여러분 삶과 동행을 해야 돼요. 그럴 때 언제든지 그 말씀이 여러분 삶에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 그냥 단순하게 뭐 그런 불상 딱 만드는 거, 그래서 절하는 거, 그 차원으로 생각하십니까? 우상 숭배는 자기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우상은 바로 자기 욕심의 투영이에요. 자기 욕심의 투영. 자기가 뭔가 손에 잡히는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우상으로 표현해서 그것을 섬기는 게 우상 숭배의 근원적인 뜻입니다. 그러니까 넓게 확대하면 내 욕심대로 신앙생활하는 게 전부 우상 숭배예요.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손에 잡히는 뭔가가 필요하니까 내 손에 하나님을 끼워 맞추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잘못된 신앙은 우리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합니다. 우리 자신의 계획에 하나님의 계획을 맞추려 하고요. 우리 자신의 꿈에 하나님의 꿈을 맞추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맞다고 하는데 나는 저것이 맞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잘 보세요. 하나님의 생각, 계획 생각지도 않아요. 내 뜻, 내 욕심, 내가 가지고 싶은 것만 생각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 내 건 이겁니다. 나 이거 원해요. 하나님이 껴 맞추세요. 이거 주세요. 무조건 주세요. 하나님이 저한테 맞추셔야죠. 하나님, 제가 이제 박사 졸업하고 이거 하려고 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하나님이 맞추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데 나한테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좋은 길이니까, 내가 보기에 세상적으로 좋은 길이니까 하나님 맞추세요. 전 이게 좋아요. 맞추세요. 이거 해주세요. 무조건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우상 숭배의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이것은 내 필요에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가짜 신앙이에요. 그리고 자기 욕심을 신앙의 이름으로 합리화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죄입니다. 그냥 나에게 다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출발은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이라 함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의 생각과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함께 맞춥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다음 나아갑시다. 우리 찬양하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의 원칙에 따라가는 것이 참된 신앙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법이 선할 수 있는 쪽을 선택해야 돼요. 방법론적인 부분이에요. 다윗은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했어요. 그 하나는 사울을 죽이는 선택, 또 하나는 사울을 살리는 선택.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살리는 선택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뻔하죠.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죽이는 것은 방법이 옳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선한 방법이 될 수가 없어요. 사울을 죽이는 것은 바로 살인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것은 바로 십계명 제6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구약 성경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허용한 케이스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과 전쟁할 때입니다. 그때 죽일 수 있도록 허용됐지, 같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 그를 죽인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게 된 거예요. 자신이 판단자가 돼서 하나님 위치에 올라가는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을 보니까요, 세 가지로 요약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랑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용서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정직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 사랑, 사랑.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화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8절, 제가 정말 좋아하는 구절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저는 이 구절 왜 좋아하냐면 하나님의 존재 속성 그 자체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를 표현할 때 형용사를 씁니다. 우리 앞에 있는 청년 이름이 최종원인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종원이는 잘생겼다. 형용사로 써요. 뭐뭐스럽다, 사랑스럽다, 뭐 예쁘다, 다 형용사죠. 귀엽다. 그럼 하나님이 좀 사랑이 많으세요.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사랑이 충만하시다. 형용사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랑이 많은 형용사예요. 근데 요한일서 4장 8절에는 형용사로 나온 게 아니라 명사로 나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자체라는 거예요. 사랑 그 자체. 형용사는 그 본질을 설명하기 위한 묘사죠. 근데 명사는 그 본질 그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가 아니라 충만하다. 그 사랑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 자체라는 거예요. 명사, 그 자체, 존재 그 자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용서로 일하십니다. 우리 인간의 죄를 무한히 용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 때문에 가능했어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이거 왜 여러분 490번만 용서란 뜻일까요? 히브리 문화권 속에서 7은 완전수입니다. 10도 완전수. 그 70, 7 곱하기 10, 70. 그거의 완전수 7, 490번. 계속 용서라는 뜻이에요. 완전하게 계속 용서하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용서로 일한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은 정직이에요. 정직의 반대는 거짓인데 하나님은 거짓을 너무나도 미워하십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처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을 때도 사탄이 꼬셔가지고 거짓으로 꼬셔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사탄의 별명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 거짓말쟁이야. 그래서 여러분 거짓을 조심해야 됩니다. 남 속이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건 사단의 영역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인 사랑, 용서, 정직을 선택했어요. 그는 사울을 사랑하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울을 향해 내 주 왕이여 라고 부를 수 있었어요. 아직도 사울을 향해 주인님, 나의 왕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사울을 향한 사랑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리고 다윗은 사울이 자신에게 잘못한 것을 용서하고 죽이지 않았어요. 용서가 나오죠.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거짓없이 숨김없이 정직하게 얘기합니다. 자신의 온 감정을 솔직하게 다 고백해요. 왜 저를 죽이십니까? 속에 있는 내용을 꾸밈이 없이 거짓이 없이 정직하게 다 쏟아냅니다. 다윗도 이 세 가지를 지켰어요. 사랑, 용서, 정직.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그 강팍했던 사울이 변하고 놀라운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선택하고 일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변화의 역사,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교회라고 다를까요? 교회도 사랑, 용서, 정직이 있을 때 그곳에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데 맨날 불협화음이 있고 교회 일을 하는데 사랑도 없고 그냥 일 자체만 중요해지고 관계는 없고 교회 일을 하는데 서로 시기심 가운데 싸운다면 아무리 교회 일인들 하나님이 역사하실까요? 역사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용서, 정직이 있는 곳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곳에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하는 교회에 그 미니스트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선택. 다윗은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다윗도 인간입니다. 인간. 사울을 향한 미움의 감정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인간인데 어떻게 안 들었겠습니까? 억울하게 자신은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갔는데 사울이 밉지 않았겠습니까? 솔직히 미웠겠죠. 조금이라도 사랑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그래서 사랑의 방법을 선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마음의 미움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죠. 근데 그 감정에 의해서 선택을 했다면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감정에 이끌리지 않는 냉정한 선택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할 때 감정에 이끌린 선택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실패합니다. 순간의 좋은 감정으로 혹은 순간의 복수의 감정으로 선택을 하면 반드시 실패를 가져올 수밖에 없어요. 절대로 감정에 이끌린 순간의 선택 절대 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선택이에요. 제가 종종 청년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청년들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순간의 그 감정에 의해서 그냥 막 선택해서 빨리빨리 진행해서 결혼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우스갯소리일 수도 있지만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 최고의 영토를 차지했던 알렉산더 대왕. 세계를 호령했으니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알렉산더의 비화를 보면 알렉산더는 세계를 점령하고 슬픔 속에 살다가 슬픔 속에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어릴 때부터 친했던 항상 같이 있었던 친구가 있었어요. 클레토스라는 친구입니다. 어릴 때부터 같이 성장하고 같이 뛰어놀던 친구였어요. 그리고 그는 세계 정복을 할 당시에 알렉산더 옆에서 최고의 장군으로 일했어요. 근데 이제 세계 정복을 앞두고 마지막 군사회의를 할 때 술자리에서 클레토스가 알렉산더 앞에서 알렉산더가 잘못하고 있는 부분을 지적했어요. 자기의 최고 친구니까, 친한 친구지만, 왕이지만, 그 다음에 또 최고 우리의 리더지만 친한 친구니까 할 말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잘못된 점을 지적을 좀 했어요. 너무 옳은 소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순간 화가 나서, 물론 술 기운도 있었지만 화가 난 나머지 옆에 서 있던 병사의 창을 빼앗아 그에게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정확히 날아가서 그를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알렉산더는 이 일 때문에 완전히 괴로운 인생, 후회의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왕이 되고 나서도 그는 친구를 죽인 죄책감 때문에 자살을 수차례 시도했다고 나옵니다. 여러분, 잘못된 감정에 의한 잘못된 선택이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는 중요한 선택을 할 때 감정에 따르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이 선택에 관련된 구절이 빌립보서 2장 13절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13절은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너무나 놀라운 구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실 때, 선택할 때, 이 선택이냐 저 선택이냐 하나님이 뭐가 옳은지를 사인을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지속적인 소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의 순간에서 기한을 정해서 기도합니다. 뭐 한 달이 됐건, 40일이 됐건, 50일이 됐건, 50일 이상은 해본 적은 없지만 보통 한 30일, 한 달 정도 시간을 정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 소망을 살펴봐요. 내가 처음에 기도하기 전에 소망은 A와 B 중에 A를 선택하는 게 내 마음속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럼 기도하는 중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내 삶의 모든 걸 하나님께 맡긴다는 중요한 의식이고 그 고백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시죠. A가 아니란다, B란다, 혹은 A가 맞단다. 계속 그 소망을 강렬하게 넣어주시든 소망을 빼앗아 가시든 하나님이 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러면 감정은 좋든 나쁘든 사라집니다. 감정은 유효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신에 어떻게 해야 한다는 이성에 넣어주시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성에 넣어주세요. 내 감정대로 이거 해야지. 그러다가 밥 먹고 이거 아닌가? 밥도 먹고 이거 해야 돼? 내일 일어나니까 저거 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 감정의 사인, 그 감정의 소망을 주시는 게 아니라 내 이성의 소망을 주세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 소망이 이거였지.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네. 점점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아, 그게 맞구나. 기도 시간 딱 끝나고 30일 지난 후에 계속 그 마음, 하나님이 주셨던 마음, 소망을 주셨던 그것, 그것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선택의 순간에서 그냥 바로 선택하지 마십시오. 중요하건 아니면 안 중요하든 모든 선택의 순간만 여러분이 잘 넘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택을 하면 좋은 점이 뭐냐? 여러분이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합니다. 선택을 잘할 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요. 성숙합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다양한 선택이 올 때 그걸 너무나 쉽게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무슨 선택이 옳은지를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고 씨름하세요. 그러면요, 선택을 옳은 것을 할 수 있어서 좋은 점도 있지만 우선은 여러분의 신앙이 쑥쑥 자라요.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인간적인 욕심을 배제할 수 있는 좁은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렵죠. 좁은 길. 여러분, 신앙의 길은 어려워요. 쉬운 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보통 사람들처럼 쉬운 길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여러분, 쉬운 길은 어떤 길이죠? 나의 인간적인 욕심이 작용하는 길이에요. 당장 눈앞에 돈이 되고 이익이 되는 길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땐 그게 좋은 길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적인 욕심을 배제하는 좁은 길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려운 길을 하나님과 같이 가면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역사를 경험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세요. 어려운 길을 하나님과 같이 걸어가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법을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좁은 길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 14절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오늘 본문에서 좁은 길은 어떤 길입니까? 사울을 죽이지 않는 길입니다. 사울을 여러분 만약에 죽였다면 그건 쉬운 길이에요. 인간적인 표현으로 너무나 쉽게 상황 정리가 되는 다윗의 안정이 보장되는 길입니다. 그리고 빨리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을 죽였어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상상하세요. 그럼 동굴 속에 있던 다윗의 병사들이 다 나왔겠죠? 그럼 리더의 머리를 들었겠죠. 고대 전쟁에서는 그 장수를 죽이면, 적군을 죽이면 목을 뱄어요. 그럼 목을 들었겠죠? 사울 왕의 목을? 그러면 거기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다 어떻게 됐겠어요? 리더가 죽었는데. 오합지졸이죠. 그 다음에 다윗은 그 당시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지역에서 다윗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알았어요. 백성들이. 어떻게 알았냐? 사울이 시기심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 했다는 거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울이 무서우니까 그냥 사울 왕의 말을 들었던 거지 사울이 좋아서 들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심지어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잖아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게 노래였어요. 그 당시 유행하던. 다윗을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울 왕의 목을 들고 야 사울 죽었다 이제 나를 따라라 했다면 그 사울 왕의 따르던 부하들은 다 다윗 편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진격해서 들어가서 바로 접수했으면 다윗이 왕이 되는 거예요. 너무나 쉬운 길이죠.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쉬운 길이 될 수 있었어요. 금방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너무나 쉽게 상황 종료예요. 근데요, 어려운 길을 택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울이 완전히 회개한 것 같이 보이죠? 이 회개는 얼마 안 갑니다. 다시 물러갔다가 또 다윗을 미워해서 또 잡으러 와요. 다시 사울왕 정말 나쁘죠. 이렇게 회개해놓고는 또 마음이 돌변해서 또 다윗을 잡으려고 또 와요. 그래서 다윗은 또 도망자의 신분이에요. 오늘 본문 이후에도 계속 도망다녀요. 그러다가 도망갈 곳이 없으니까 지난주에 봤듯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블레셋 가드 지방으로 도망가는 더 비참한 상황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게 어려운 길이에요. 다윗은 어려운 길을 택했어요. 또 도망자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또 도망자의 길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선택해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의 인생에서 이 도망자의 삶이 없었다면 다윗은 훌륭한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도망자의 삶이 없었다면 다윗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고난의 길, 도망자의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하나님과 계속 만날 수 있는 좋은 신앙 훈련의 기회였어요. 어렵고 좋은 길을 겪으면서 그는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되었고 풍부한 삶의 경험을 가지게 되었고 무엇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명문학교가 된 지방의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경남 거창에 있는 기독교 학교인 거창고등학교입니다. 그 지방의 학교에서 수많은 국가의 인재들이 지금도 계속 배출되고 있어요. 그 학교 교문 앞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가지 말라. 이 학교의 교육 철학입니다. 좁은 길이죠. 좁은 길의 철학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으로 가지 말라. 여러분 말은 짓고 멋있지만 실천은 참 어려워요. 여러분 인생에서 좁은 길 선택하기 쉽겠습니까? 당장 눈에 보기에 좋은 선택하고 싶죠. 돈 많이 되는 거, 직장을 선택해도 돈 많이 오는, 연봉이 높은 그런 거 선택하고 싶지 뭐 그 직장에서 하나님 잘 섬길 수 있을까, 주일은 잘 지킬 수 있을까, 이런 선택이 기준이 우선이겠습니까? 돈 많이 되는 게 우선이죠. 편안한 삶의 보장이 우선이겠죠. 제가 좋아하는 시인 중에 로버트 프로스트가 있습니다. 그가 쓴 시가 저에게는 평생의 좌우명입니다. 갈라진 두 길이 있었지. 그리고 나는 사람들이 덜 다닌 길을 선택했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네. 사람이 덜 다닌 길로 선택했더니 인생이 바뀌었더라는 거예요. 물론 삶은 힘들었을 수도 있겠죠. 좁은 길을 가면 몸은 불편해요. 몸은 힘들어요. 그런데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고 사명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기독교 신앙에는 로또 복권이 없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는 선택, 소위 말하는 대박 선택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습니다. 이것을 선택하면 수억이 갑자기 들어올 것 같고 갑자기 인생 역전될 수 있을 것 같은 선택,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과는 이 교감이 있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지금 공부하느라 힘들거든요. 그 다음에 돈도 쪼들려서 경제적으로 어렵거든요. 그럼 마음가운데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근데 이것만 끝내서 대박에 10만 불, 20만 불 연봉 받는 교수 돼야지. 이 마음 가지고 공부하는 거예요. 쪼들리고 경제적으로 상황, 내가 이것만 지나봐라. 내가 대박이다. 이제 교수만 되면 나 20만 불 연봉자다. 이제 나 좀만 있으면 편하게 살 수 있다. 나 유명한 교수 될 수 있다. 이것만 참아야지. 여러분, 그런 심리로 공부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자의 삶은 하루하루 좁은 길을 걷는 거예요. 공부했다고, 이제 교수 됐다고, 박사 됐다고, 그걸 편하게 살면 이제 인생 끝입니까? 그게 전부입니까? 그건 기독교인의 삶이 아닙니다. 또 교수 돼서 좁은 길을 또 걷는 거예요. 교수도 다릅니다. 같은 교수라도 그 사람의 신앙은 다르고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하는 거는 그 사람만이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얘기해 줍니다. 여기 방문 교수님들도 계신데 같은 교수지만 기독 교수로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교수로서 좁은 길을 걸을 수 있어요. 정말 어려운 학생들 경제적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요. 또 어떤 프로젝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 사역을 감당할 수도 있습니다. 좁은 길을 선택할 수 있어요. 자기만 누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또 좁은 길이에요, 그것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계속 좁은 길을 걷는 게 우리 믿는 자의 삶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입니다. 하루하루 좁은 길. 그 좁은 길 속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사명,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느끼고 그리고 또 나아가고 또 좁은 길을 선택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심을 또 깨닫고 몸은 불편할지라도 경제적으로는 조금 쪼달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하고 또 좁은 길을 선택하고 또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그게 믿는 자의 삶입니다. 우린 편안하게 그냥 나만 잘 먹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굴리고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그런 넓은 길은 우리에게 요구치 않습니다. 우린 필요 없는 길입니다. 우린 하나님의 길, 좁은 길을 따를 자입니다. 그게 믿는 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유리한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방법을 기준으로 선택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욕심을 배제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좁은 길을 선택할 줄 아는 옳은 선택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